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의 합의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합의,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나눈 악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의 부정적인 압력을 가할지도 모른다며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6일과 7일 평양에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만나 비핵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었으나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비핵화의 대상과 검증 그리고 시간표 등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방북대와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왔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은 양국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9일 트위터에 자신이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 베트남이 미군 유해 2구를 송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5년 전 이 같은 행동이 미국과 베트남 간 신뢰를 구축했고 오늘날 양국은 굳건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도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며 이런 조치가 미국과 북한 간 신뢰와 확신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평양을 방문해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연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국방부 팀이 미군 유해 송환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 북한 측과 판문점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7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9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한 스와리지 장관의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대화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미 협상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에 이어 11일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군함이 최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군 군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미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양국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지난 7일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을 타이완 해협을 거쳐 북동쪽으로 항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해는 국제 수로를 통한 통상적인 항해였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미군 군함의 해협 통과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에서 작전을 벌인 것은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9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존슨 외무장관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했다며 곧 후임 외무장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외무장관이 사퇴한 것은 메이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안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6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는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집권 보수당 내 보수파들이 이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에서 유럽연합 탈퇴 업무를 담당하던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도 메이 총리의 반발에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미국인이 여행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옛날식 장거리 도로 여행, 일명 로드 트립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항공 여행이 보편화한 데다가 최근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 도로 여행이 다시 인기를 끄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밀레니얼들,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세대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우선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면 원하는 곳에 언제든 멈춰 설 수 있고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점, 또 이 항공여행은 시간은 단축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 검색 과정 등이 번거롭다는 점 등에서 로드트립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네요. 실제로 최근 자동차 업체 포드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자의 50%가 로드트립을 가장 매력적인 여행 방법으로 꼽았다는데요. 자, 운전을 하면 비행기나 기차보다 여행을 더 즉흥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30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2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5도, 신의주는 20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1도에서 26도, 함흥은 16도에서 2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Beach Boys의 노래입니다. 예쁜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I Get Around 들어보시죠. Round, round, get around, I get around, yeah, get around, round, round, I get around, I get around.
알겠습니다. 'cause it's never been beat, and we've never missed yet with the girls we meet. None of the guys go steady, 'cause it wouldn't be right to leave your best girl home on a Saturday night. I get aroun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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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et arou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안보협력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들이 이번 주 브뤼셀에 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원국별로 방위비 증액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 회의 내내 긴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또 태국 동굴에 고립됐던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구조되고 있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유럽을 순방합니다. 정상회의에 이어서 영국을 방문하고요. 핀란드 헬싱키로 옮겨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단독 회담도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중요한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첫 일정인 나토 정상회의 진행 방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나토 정상회의에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가죠.
이 국가별 방위비를 늘리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의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나토의 90%를 내고 있다고 어제 9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나는 나토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들은 돈을 써야 된다. 미국이 모든 걸 떠맞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앞서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말에는 독일과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회원국들의 이런 내용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서한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습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약속을 안 지켜서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렇게 쓴 걸로 뉴욕타임즈가 소개했는데요. 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의제로 우선할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국은 또 세계의 저금통, 돼지 저금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이 지난주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돼지 저금통이라면 이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돈을 꺼내 쓰고 있다 이 말인가요?
다른 나라들의 방위비 지출이 너무 적어서 미국의 이 비용 부담이 쏠리고 있다는 걸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지난 2014년 나토가 영국 웨일즈에 모여서 약속했던 게 있는데요. 10년 뒤 그러니까 2024년까지 각 나라가 국내 총생산 GDP의 2%씩 방위에 할당하자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약속을 대부분 안 지키고 있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네, 현실이 어떤가요?
이 나토 전체 29개 회원국 가운데 5개 나라만 2%를 넘긴 것으로 지난해 통계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3.57%를 방위비에 쓰고 있고요. 영국은 2.12%, 그리고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만 2%를 넘겼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나머지 나라들은 2%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약속을 지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회원국들 정상들을 압박하게 될 텐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나마 지금 경제가 좋은 독일의 방위비 지출이 지난해 1.2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 2%를 충족시키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달가운 주제가 아니어서 미국과 여타 다른 국가들의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들을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는데요.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 등을 내세우면서 이들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피해갈 것으로 영국신문 가디언 등은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거라는 전망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나토가 트럼프를 상대로 살아남을까? 동맹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체제가 급격하게 약해지거나 심지어 붕괴하는 경우도 일부 회원국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자 방위비 문제 외에 또 어떤 의제가 있을까요?
이 러시아산 독극물이 최근 유럽의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노비촉이라는 옛 소련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신경작용제에 얼마 전 영국 40대 남녀 주민이 노출돼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여성이 어제 결국 사망했는데요. 영국은 이 문제를 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 제기할 것으로 현지 언론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촉이 문제가 됐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3월에도 이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이라는 사람이 딸과 함께 노비촉에 노출됐다가 쓰러져서 회복 다시 회복이 됐는데요. 당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러시아 외교 인력을 추방했고요. 러시아가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외교적인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가죠.
네. 12일에 브뤼셀에서 일정을 마치고 곧장 영국으로 이동합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특별히 까다로운 의제는 예상되지 않고요. 두 나라 사이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도 만나는데요. 지금 런던 등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반대하는 큰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본인 소유 골프 리조트 이 휴양지에서 주말을 보내고요. 15일 오후에 핀란드 헬싱키로 이동해서 다음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국제회의 현장에서 잠깐 대화했던 것 말고는 이 단독 회담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미국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당국이 이 불법 전산 침입으로 개입했던 일 등이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미국 언론은 이번 회담에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일본에 큰 비가 내렸군요.
네, 일본 서남부 지방 히로시마현과 에히메현, 오카야마현 등 일대에 지난 5일부터 이어진 기록적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9일 사망 102명, 실종 80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재난방송 체제에 들어간 NHK를 비롯한 현지 언론 집계로는 사망자가 110명을 넘었고요. 연락이 끊긴 행방불명자가 60명에서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인명피해는 조만간 2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자 기록적인 폭우라고 했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온 겁니까?
이 고치현 모토야마에 내린 비가 1700mm에 육박합니다. 이게 센티미터로는 170cm니까 웬만한 성인 머리까지 물에 잠기는 양인데요.
예.
이 기후현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10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요. 에히메현에 약 750mm, 히로시마시에는 450mm가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기상청 100여 곳에서 지난 1970년대 이래 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 장마전선이 일본 내륙에 걸쳐 있었는데요. 이 태풍 뿌라삐룬과 만나서 주변의 뜨거운 공기와 섞이면서 큰 비를 한꺼번에 내린 겁니다. 이 태풍이 자주 오는 일본에서도 이번에는 보기 드문 강수량이라고 현지 언론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지금 11개 현과 부에 동시에 호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폭우에다가 지진까지 겹쳤다고 하죠.
네. 이 폭우 피해를 입은 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바현 남동쪽 해역에서 7일 밤 규모 6.0의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은 좀 재난방지 체제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피해는 인명피해가 무척 크네요.
정부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많습니다. 이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사태로 17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20분이 지나서야 당국이 대피령을 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으로 현지 매체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폭우가 시작된 지난주 이후에 아베 신조 총리와 내각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총리와 내각이 비판을 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이 총리 일행이 회식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그리고 가미가와 요코 법무상을 비롯한 내각과 집권당 주요 인사들이 지난 5일 회식한 사진이 인터넷 트위터에 올라왔는데요. 그때가 이미 기상청이 8일까지 큰 비를 예보했었고 오사카 등지에 20만 명의 대피 권고를 내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각 부처가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비 피해 대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부 대변인 스카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인명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8일이 돼서야 정부합동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결국 오는 11일부터 예정됐던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과 중동 순방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동굴에 고립된 태국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속속 구조되고 있다고요.
네, 이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 있는 동굴에 들어갔다가 물이 불어나서 2주 이상 고립된 유소년 축구 선수들과 지도자 등 13명의 세계의 관심이 지난 며칠 동안 몰렸는데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이튿날인 9일까지 그래서 그중에 절반이 넘는 8명이 무사히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참 다행인데 왜 5명은 아직도 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구조 작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한 명씩 데리고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 동굴 입구에서 4.5km 안쪽이 이 고립된 현장인데 이 평지의 4.5km와는 다릅니다. 어떤 구간은 폭이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어려운 길이고요. 그나마 폭우로 이 중간중간에 완전히 물이 들어찼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영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장시간 동안 수영과 또 잠수, 이 등반을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 청소년들 대부분이 수영을 전혀 못해서요. 이 전문 잠수요원 두 명이 이 아이 하나를 줄로 연결해서 이끌고 산소통까지 들어주면서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앞서 탈출로를 개척하던 태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 구조요원 한 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훈련된 성인이 나오기도 힘든 길을 어린 청소년들이 지나가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당국이 굴착과 배수 작업으로 물을 상당량 빼냈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 건데요. 이 침수 구간이 아직도 네 곳에 걸쳐서 총 1.7km에 달한다고 9일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긍정적인 것은요.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부터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남은 5명의 구조 작업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런데 11일까지 80% 이상 확률로 또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굴에 물이 불어날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라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세계 각국이 이 구조 활동을 또 돕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사건 초기부터 호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구조 지원 인력을 보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고립된 청소년들이 모두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자동차와 우주선을 만드는 미국 회사 테슬라는 현장에 파견시킬 소형 잠수정을 시험하고 있다고 9일 트위터에 소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저녁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군을 4명으로 좁히고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판매 업체인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모두 퇴출할 계획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9일 저녁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온다는 소식이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녁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합니다. 새로 지명되는 사람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오는 7월 31일부로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자리를 잇게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들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뭐 현재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4명인데요. 방금 들어온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거론되는 4명은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인데 브렛 케베나, 레이먼드 캐스리지, 토마스 하디먼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압축된 사람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정했다고 하고,
네.
자 그럼 언론이 보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네, 지난 주말에 이 언론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토마스 하디먼 판사입니다. 하디먼 판사는 올해 52살이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인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하디먼 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친누나인 메리언 트럼프 베리 판사가 이 하디먼 씨를 추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리 판사는 하디먼 판사와 같이 이 항소법원에서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 하디먼 판사의 인생 역정이 눈길을 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하디먼 판사에게 어떤 인생 이야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하디먼 판사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뭐 가족 가운데 대학을 처음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는 등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디먼 판사는 지난해에도 이 앤터니 스켈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를 놓고 닐 고서치 판사와 이 막판까지 경합했던 사람인데요.
네.
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판사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역시나 이 후보자의 성향인데요.
네.
하디먼 판사의 성향은 어떤가요?
네, 하디먼 판사는 총기 소지권이라든가 이 불법 이민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낙태 같은 현재 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낙태 금지 등 보다 좀 보수적인 판결을 원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디먼 판사가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자문해주고 있는 레오나드 리노 씨는 최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후보들 가운데 하디먼 판사와 이 캐스리지 판사는 보수파에 홍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그들의 성향을 가늠할 만한 기록이 별로 없다는 이유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지명하더라도 이 사람은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자, 인준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상원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뭐 인준안이 문제없이 통과가 됩니다.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가 공화당이 51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인데요. 공화당에서 뭐 2표 이상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면 인준안이 통과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의 인준안은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됐습니다.
네, 이제는 인준안 통과에 단순 과반수만 필요한 거죠?
네, 그전까지는 60표가 있어야 했는데요. 이 지난해 닐 고서치 지명자를 인준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럼 공화당에서 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공화당 쪽에서 두 사람이 눈길을 끄는데요. 두 사람 다 여성 의원으로 수잔 콜린스 그리고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성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낙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신임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쉽게 인준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 인준 청문회나 인준안 표결 처리에서 쉽게 협력하지는 않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를 민주당이 자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 지명은 사실 이 중앙 정치권뿐 아니라 정치권 외부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던 케네디 대법관은 하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진보 쪽에 서는 등 이 결정표 역할을 했었습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이 케네디 대법관 후임을 이번에는 확실한 보수 판사로 채워놓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역시 이 낙태 허용 문제가 큰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이 4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의 권리를 인정했는데요. 그 후 보수 진영은 이 결정을 뒤집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관을 확실한 보수파로 임명해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를 바라고 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이런 바람을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태도가 신임 대법관을 고르는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저녁 9시에 지명자를 발표한다고 이날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법 ACA와 관련해서 지난 7일 중요한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날 연방보건후생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건후생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위험조정비용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조정비용이란 게 뭔가요?
네, 이 연방정부가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아픈 사람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재분배하는 것을 이 위험조정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위험조정비용으로 이번 가을에 연방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이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왜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았던 걸까요?
네, 과거에 많은 보험회사가 아픈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험회사가 아픈 사람한테 의료비로 지급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 ACA, 오바마케어는 위험조정비용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아픈 사람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 보조금으로 줘서 아픈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료비가 별로 들지 않으니까 여기서 남는 돈을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많이 지급하는 보험회사에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었고요. 또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ACA 건강보험법에 유지하는 데 참 중요한 항목인데 이걸 왜 없애는 건가요? 앞서 연방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뉴멕시코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뉴멕시코 연방법원이 위험조정비용 제도의 이 효용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연방보건후생부는 바로 이 뉴멕시코주의 연방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이번 해당 조처를 내놓은 겁니다.
네, 이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처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다수 보험업체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 위험조정비용 제도를 연방정부가 방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판매 업체인 스타벅스가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발표를 했군요.
네, 스타벅스는 9일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2만 8천 개 매장에서 이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스트로,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를 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빨대는 주로 찬 음료를 먹을 때 주는 건데 그럼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뭘 준다는 겁니까?
네, 재활용이 가능한 뚜껑이나 자연에서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빨대를 지급합니다. 스타벅스사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요. 새 뚜껑은 한쪽 끝이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 있어서 거기에 입을 대고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새 뚜껑은 미국 시애틀시와 캐나다 밴쿠버시에서 먼저 제공하고요. 대체 빨대는 분해가 가능한 원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플라스틱 빨대가 제공되는 찬 음료는 이 스타벅스 매출 가운데서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자, 분해가 가능한 빨대라고 하면 무슨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종이로 만드는 게 있고요. 예. 뭐 대나무라든지 쇠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스타벅스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상당히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뭐 매년 10억 개가 넘는 빨대를 이 플라스틱 빨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미국에서는 이 플라스틱 빨대가 약 630억 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가 이런 조처를 도입한 건 역시나 이 환경 오염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회용 빨대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회용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고요. 또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먹고 죽는 사례가 많아서 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또 플라스틱 빨대는 아주 가늘어서 걷어간다고 해도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 서부에 있는 도시 시애틀이 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내 지역 정부로서는 이 시애틀이 처음이었는데요. 또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곳이 바로 또 워싱턴 그 시애틀이기도 한데
예.
이 시애틀시가 이달 1일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부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의 샌루이스 오비스포시 또 데이비스시도 식당이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역 정부 외에 월트 디즈니사, 알래스카 항공사 같은 몇몇 민간 기업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가 관련 업체에 이 불필요한 부담만 준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예.
또 종이 빨대를 생산하려면 많은 나무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리키 마틴이 부릅니다. 나를 사랑에 빠지게 한 그녀는 광란의 삶을 사는 듯하다고 노래하는 Living La Vida Loca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최첨단 정보 기술 IT 산업의 본고장인 미 서부의 실리콘밸리.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기업이 몰려 있죠. 하지만 최근 실리콘밸리의 물가와 집값이 급등하면서 작은 신생기업들의 경우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신생 IT 기업들을 기다리는 제2의 실리콘밸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 중서부의 실리콘밸리,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내 IT 기업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77억 달러. IT 관련 종사자 7,500명. 도시의 실업률 단 3%. 실리콘밸리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미 중서부에 위치한 인디애나폴리스 이야기입니다.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지금 기술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어요.
코트니 스펜스 씨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켄지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켄지 아카데미는 코딩을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코딩이란 기계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로, 쉽게 말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걸 말하죠. 컴퓨터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 미국에선 청소년들도 코딩을 따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켄지 아카데미는 IT 기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맥주 공급 관리 업체인 비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스티브 허쉬버거 대표는 최근 켄지 아카데미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멀리 미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과학자들을 데려오는 대신 가까운 곳에서 인재를 찾은 겁니다.
The big universities used to train for that. They don't train for it today.
일반 종합대학에서도 코딩이나 컴퓨터 관련 수업을 하죠. 하지만 현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기술을 배우는 켄지 아카데미에서 인턴을 뽑았습니다.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온 미아 윌리엄스 씨는 내년 12월 켄지 아카데미의 일기 졸업생이 될 예정입니다.
New Orleans is very healthcare based, but their technology was lacking.
뉴올리언스는 의료 관련 산업 비중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켄지 아카데미에 등록했습니다.
IT 관련 업계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를 이루는 직종인데요. 켄지 아카데미에서도 보통 10여 명의 수강생 가운데 여학생은 2명에서 3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여성 수강생인 카비타 카말바부 씨는 IT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좀 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like brush off all those fears and
여성으로서 IT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선 우선 두려움을 털어내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최근 켄지 아카데미 같은 IT 기술을 배우는 학교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인디애나폴리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부 스탠퍼드 대학의 IT 관련 학생 디에고 가르시아 씨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When I think of high tech, I usually think of places like the Bay Area, Los Angeles, New York.
글쎄요, 첨단 과학 도시라고 하면 다들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떠올리지 않나요? 인디애나폴리스를 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디애나폴리스의 IT 산업이 성장 단계에 있는 만큼 실리콘밸리처럼 첨단 IT의 산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번창하는 IT 산업과 젊은 IT 인재들이야말로 인디애나폴리스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피아노, Sing for Hope.
미국 동부의 대도시 뉴욕은 미 전역에서 가장 예술적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미술관과 공연장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죠. 뉴욕의 한 비영리단체는 뉴욕의 이런 풍부한 예술 감각을 피아노를 통해 뉴욕 시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한 공원에 화려하게 장식된 10여 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언뜻 듣기엔 여러 대의 피아노를 마구 두드려대는 듯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여보면 바흐의 미뉴에트 선율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다들 평범한 뉴욕 시민들입니다. 비영리단체인 Sing for Hope, 희망을 위한 노래 측은 매년 여름 뉴욕 시민들을 위해 이렇게 열린 피아노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So often we might race down the street in New York City and not really consider what does that person do? What's that person's story?
대도시 뉴욕의 시민들은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뉴욕 시민들이 서로 교감하게 됩니다. 증권 거래인도, 보모도, 피자 배달부도 누구든 와서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희망을 위한 노래 프로젝트는 피아노를 통해 사람들 간의 벽을 허물어주고요. 직업이나 외모, 피부색에 상관없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쓰이는 피아노는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피아노가 아닙니다. 피아노 한 대 한 대가 하나의 예술 작품인데요. 희망을 위한 노래는 바쁜 뉴욕 시민들에게 들을 거리와 함께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very single piano is an individually credited artwork.
여기 있는 이 피아노들은 여러 예술가가 각자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멋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전 세계 예술가들로부터 디자인 제안서를 받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지원하고 유럽에서도 지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어떤 작가를 초청할지 결정합니다. 그렇게 선정된 작가들은 각자의 예술적 취향대로 피아노를 훌륭하게 꾸밉니다.
트레이시 크레인 씨는 피아노를 신비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귀여운 괴물들로 장식된 크레인 씨의 피아노는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Just a wonderful way to bring all of our different arts together.
희망을 위한 노래는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이 결합한 프로젝트예요. 이 서로 다른 예술 분야가 하나가 돼서 더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들은 독특한 디자인의 피아노를 만져보고 두드려도 보고 피아노에서 놀 수도 있어요. 그 누구나 와서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목표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준급 연주를 선보이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요. 랜디 나라얀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A lot of children come up to play. It gets them into music, which is good.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듣기도 하고요. 직접 연주도 하죠. 이게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뉴욕시 안에서도 일부 빈곤 지역에선 피아노 연주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겐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얀 씨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들에게 연주도 들려주지만 피아노가 비에 젖지 않도록 하는 등 피아노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희망을 위한 노래에서 뉴욕 시민들과 만난 피아노들은 몇 주간의 행사 기간이 끝나면 뉴욕시의 학교와 병원에 기증된다고 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상대방 팀보다 우세해서 우승이 아주 쉽게 보일 때 여기서 쓰인 의심할 바 없이 아주 쉽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Hands down. Hands down. Hands down. Hands down. 이 표현을 직역하면 손을 내리다이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또는 아주 쉽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nds down, this is my favorite book. 이 책은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Hands down, she's the most loyal friend anyone can ask for. 그녀는 의심할 바 없이 제일 믿을 만한 친구야. This is hands down the best pizza I've ever had. 이 피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어. We won the game hands down. 우리 팀이 아주 수월하게 이겼어. Hands down. Hands down. Hands down. Hands down. 오늘은 hands dow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인신매매는 강제노동, 강압과 사기에 의한 성매매, 매춘 산업에서 아동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소년병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인신매매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사실상 전 세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유로운 국가는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입니다. 해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7개 국가와 지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인신매매 실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등에 걸쳐 각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모두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국가입니다. 2등급은 기본 조건에는 미달하지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 2등급 주인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시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끝으로 3등급은 기본 기준에도 미달하며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인신매매 방조국입니다. 2018년 보고서에는 29개 국가는 등급이 상승한 반면 20개 나라는 하락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6월 28일 보고서 발표식에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48 African countries included in the report, 14 received upgrades, meaning we observed a strong trend of increased efforts to improve their overall response. Despite significant security threats, migration challenges,
특히 아프리카 48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가 등급 상승을 했다며 전체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안보 위협, 이민 문제, 다른 재정적 제한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엄과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 저해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범죄와 테러 행위를 강화시키며 미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제적 위협을 격퇴하는 데 전념하는 선도적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신매매 퇴치를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부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